세상을 살다 보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요, 기준이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호와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무리 큰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생명이 보존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뭐 적게 했느냐, 그거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개인적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학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자녀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영어 과목, 어떤 수학 과목 과외 받는 것은 관심 있지요. 얼마나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거 그거 아깝지 않아 하지요.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힘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대단히 인색합니다. 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저는요, 가정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귀해요. 요즘은 민우 녀석이 또 이 찬양을 부르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얼마나 귀여운지. 야, 이 녀석이 목사 아들이구나. 예. 역시 목사 아들은 다르구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첫 재앙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첫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진노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얘기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몰라도 너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 백성인 줄 착각합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인데도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지요?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왕은 애굽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 땅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지요? 열 가지 재앙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열 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계, 이파, 악도금의 흑장. 네. 이 열 가지 재앙. 네. 열 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도 어지간하지요. 바로도 참 어지간해요. 이 열 가지 재앙을 계속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려 합니다. 아니, 무시하려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좀 발달하게 되면서 좀 먹고 살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의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 땅에 보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뭐냐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침에 나일강으로 보내어서 바로 왕을 바로 거기서 만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왕이 굳이 아침에 나일강으로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바로 왕의 궁전이 있는 곳에서 이 나일강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 갔을까요? 당시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기이고 또 풍요의 공급원이고 경제를 살찌우고 삶과 문화를 지탱시키는 대들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격화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이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로 왕이 이 아침에 나일강에 나아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일강 신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임을 드러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재앙으로 나의 강물이 피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땅을 풍요롭게 한 것은 나일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들은 죽기 시작했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이집트 나일강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집트와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관련 있는 분 없지요? 오해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는데 그분들은 낙타를 타고 다녀요. 그 낙타를 타고 다니다가 낙타가 이제 나이가 돼서 죽으면 나일강에 그냥 버리더라고요. 떠내려가게 하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도록. 와,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세 마리를 봤어요. 떨어져 죽은 걸, 죽은 이 낙타를. 와, 환경 개념이 완전히 없더라고요. 전혀 물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 강물에 그냥 죽으면 그 강물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떠내려 가든지, 뭐 썩든지,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물이 오염이 됐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여기서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껏 잘 누리며 살았던 나일강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총을 거두어 가심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내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힐 때 아, 사업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내 직장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할 때 아, 직장 역시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어도 나의 풍요는 당연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십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성편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바로왕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인데 뭘,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이제는 나는 교회도 가기 싫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몸에서 악취가,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냄새가 납니다. 썩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가 겪는 일들 아닙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하고 갈등과 다툼은 끊이지 않고 문란한 성문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오염 문제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구제역, AI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등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맞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맞지요. 우리 민족이 다시 살려면, 우리가 다시 살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맞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돼도, 혹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혹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그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되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제는 살 것 같다고 생각될 때쯤 되면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때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얘기합니다. 참으로 재밌게도 바로 왕이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그 재앙을 흉내내도록 합니다. 놀랍게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즉, 이 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인간이 교만해지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물론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에 고치도 못하던 그 병들이 또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쓰였습니까? 바로는 관심도 없었던 거지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관심하게 자신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백성들을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수가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물을 찾아 헤맵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다시 자신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만 먹고 살만 하면 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당하고 어려움 겪고 눈물 흘리는 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제 몫을 못하여 국정이 표류하는데, 순진한 국민들은 여전히 상처만 받고 있는데,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절망하고, 축산업 농가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자식같이 키웠던 그 가축들을 살처분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이 맞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나만 안전하면 될까요? 나만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국민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호숫가에 이리저리 헤매며 물을 찾아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이리저리 헤매요, 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될 큰 상처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어느새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벗어나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로당에서 밥을 훔쳐 먹다가 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남성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단둘이 지내다가 3년 전 형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자 남아 외로이 지냈습니다. 배고파서 그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은 마음이 착한 거죠. 심성이 고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밥을 훔쳐 먹지만 다른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김치만 몇 조각 가져다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그것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 경로당을 청소를 다 해놓고 그 자기가 먹은 음식 그 그릇들을 다 설거지를 해놨어요. 그것도 십여 차례 반복이 되었어요. 배고플 때마다 가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했는데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 딱한 사연을 들으면서 경찰이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3만 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밥 굶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네줍니다. 이 청년은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경찰에게 3만 원을 건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벌어온 돈이라고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경로당의 어른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십시일반 모아서 5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서 그 청년에게 격려금으로 줍니다.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 아닐까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은데 바로왕과 같이 완악한 모습으로 그저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강팍한 사람 바로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재앙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파괴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은 처음에 한두 번은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그때 요술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됐습니다. 요술사들을 한두 번 흉내내다가 따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계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그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왕은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완악해져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흉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끝까지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열 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이 재앙으로부터 제외된 한 곳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구절을 제가 한번 쭉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8장 22절 상반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9장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9장 23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 너희 백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별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두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속 혹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별의 의미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반복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 재앙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페두트,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미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차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계획이 주님의 섭리한의 계획됨을 바라봅니다. 예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므로 결코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대한민국의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내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